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지금 여기 반짝이는 빛 2. 조은님 심마당 간포항에서 3. 동행의 기쁨 먼저 손을 내밀 때 지금 여기 반짝이는 빛 소설을 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신춘문예에 당선돼 처음 소설을 발표한 2014년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3년 후면 소설집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소설가가 그런 주기로 소설집을 출간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예상은 빗나갔다.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다. 5년 동안 단편소설 두 편을 발표한 게 전부였다. 나는 소설가로서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소설을 포기할지 수천 번 고민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천 원도 벌기 힘든 무용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설을 사랑했고 소설을 쓸 때만큼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소설을 쓰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출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지 못하면 장편소설 공모전을 통해 책을 출간할 수밖에 없는데 장편은 통상적으로 2년은 너끈히 걸리는 작업이었다. 묵묵히 소설만 쓰다간 굶어 죽을 판국이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플랫폼 노동이 눈에 들어왔다. 위탁받은 물건을 배송하면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었다.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보람은 있었다. 수천 매의 원고를 써도 양파 한 자루 살 돈을 벌지 못했는데 물건을 배송지에 갖다 주기만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매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다 보니 손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 일용직과 다름없는 만큼 미래를 꿈꾸기 힘들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 일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면 일하는 틈틈이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목이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 높았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권리금 없는 자리를 계약해 전문가가 필요한 일을 제외하곤 가족과 함께 가게를 꾸렸다. 집에 있는 에어컨을 떼어와 달고 대부분의 집기는 중고로 구입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게를 열었다. 처음엔 손님이 좀 드는가 싶었지만 인근에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와중에 근처에 카페가 계속 생겨났고 몇 달 뒤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소설을 계속 썼다. 물건을 나르느라 손목이 아플 때면 냉찜질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할 땐 손님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반페이지라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한겨울에 매출이 급감해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상금을 받아 월세를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장편소설을 투고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당선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나는 6년 만에 첫 책을 출간했다. 이후 플랫폼 노동 경험을 그린 장편소설을 펴냈고 그 책 덕분에 작가로서 이름을 조금 알렸다. 자영업 경험을 담은 소설 역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다른 일은 거부하고 소설만 계속 썼다면 혹은 소설 쓰기를 진즉에 포기했다면 나는 결국 책을 내지 못했을 것 같다. 과거에 포기하고 실패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소설의 자양분이 됐으니까. 청탁이 없던 시기에 생활고를 겪은 것이 나의 문학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와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자주 다룬다. 마음 깊이 새겨진 경험이 있어 나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에 일생에 걸쳐 문학으로 표현하고 싶은 중요한 테마다. 예전엔 문학이 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녔다면 이젠 내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이미 그 안에 문학이 잠재되어 있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발굴해 나만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낙이 될 만한 뭔가를 찾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고생이 계속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엔 삶을 이끌어 나아갈 동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면서 우리의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반짝이는 빛을 되찾을 때까지.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심하당 간포항에서 사람들 몸은 앞으로 걸어도 마음은 자꾸만 옆으로 걷는다. 길가 가게들 앞 수도관 대게들이 아파트를 짓고 산다. 짜디짠 나날들 소주 한 잔에 헹구며 대게 다리 하나로 어깨가 들썩인다. 왜 인제 왔냐며 파도가 빈 잔을 채워주면 그리움마저 젓갈로 담는 팍팍한 삶이었다고. 태양이 바다를 덮고 잠들 때까지 쉼 없이 수다를 떤다. 이상으로 조은님 심화당을 마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먼저 손을 내밀 때. 최영형님, 버스기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사는 든든히 챙기셨나요? 하늘이 참 맑은 아침입니다. 바람이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고요. 등교하는 학생분들, 출근하는 직장인분들 모두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에는 특별한 버스가 있다. 승객들의 하루를 응원하는 안내방송은 물론 신청곡까지 들어준다. 가끔 퀴즈를 푸는 시간도 있다. 문제를 맞히면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천안 곳곳을 누비는 이 버스의 운전사는 최영형님이다. 59세. 승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의 남다른 승객 사랑은 내년이면 어느덧 28년째다.
처음부터 버스를 몰았던 건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구로공단에서 7개월 정도 지냈어요. 이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미소 일도 하고 화물 운송도 했고요. 그러다 천안에서 버스기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초보자 환영이라는 말에 바로 내려와 일을 시작했죠.
가족 모두가 함께 짐을 싸야 했지만 긴 고민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 그에게 버스는 따스한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충남 청양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시장에 가기 위해 함께 버스에 오르곤 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가는 버스에는 고추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묵은 때를 벗기러 시내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 사이의 정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버스기사의 꿈을 이룬 그, 비록 운전은 서툴렀고 노선을 혼동해 길을 잘못 든 날도 있었지만 실수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승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신경 썼다. 버스에 오르는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받아주는 승객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였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승객들이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꼈으면.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여는 승객이 늘어났다. 기사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 더러는 기사님 덕분에 택시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같은 말을 쪽지에 적어준 이도 있었다. 힘을 얻은 그는 승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승객에게는 사연을 물어요. 그리고 지금 버스에 타신 분이 오늘 생일이랍니다. 모두 박수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죠. 박수를 치는 승객도 환호성을 지르는 승객도 있어요. 좋은 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 더 좋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에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라고 묻는다.
그러고는 열심히 한 사람은 내릴 때 뒷문에서 사탕 챙겨가세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힘내라는 의미로 가수 싸이의 노래 연예인을 틀어드릴게요.
하며 응원을 전한다. 버스가 서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추며 일어나 주세요. 내일 아침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넉넉한 농담을 던진다. 12월이 되면 그의 버스는 더욱 특별해진다. 알록달록한 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눈에 띄는 산타 버스로 변신하기 때문. 운전대를 잡은 지 7년쯤 지난 어느 겨울. 거리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은 순간 결심한 일이다. 버스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옮겨오면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는 매년 11월 20일경이면 화려하게 탈바꿈한다. 장식을 고르고 버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 그렇게 꾸민 버스는 한 달간 시내 곳곳을 달린다.
처음엔 산타 모자를 쓰고 산타 옷을 입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둘 욕심을 내다 보니 반짝이는 LED 전구에 형형색색 트리 장식까지 달게 됐어요.
산타버스를 타기 위해 일부러 버스 몇 대를 보낸 뒤 탑승하는 이들도.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엄마 아빠 손잡고 버스에 타는 아이들이 많아요. 신호 대기 시간이 긴 사거리에 들어서면 기념사진 찍고 싶은 분은 나오라고 말해요. 그럼 아이들이 줄을 서죠. 유치원에서 견학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미리 선물과 간식을 준비해놔요. 말 그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승객들을 위한 간식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 버스 장식 비용도 사비로 충당한다.
그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고 승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 행복하기만 해요.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으로 2005년부터는 버스 뒷문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모금함을 설치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는 그의 뜻에 많은 승객이 동참했다. 그간 기부한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한다. 버스 운행을 쉬는 날이면 정미소가 있는 고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매달 쌀을 직접 도정해 임금 복지기관 등에 기부한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나눔 그 자체인 삶이다.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윤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소녀의 낱말일기 책임 2. 반려식물 처방 허무함이 밀려올 때 철쭉 3. 행복일기 오래 걸렸지만 결국 사랑하게 됐어 소녀의 낱말일기 책임 신정을 세는 우리 가족은 12월에 막바지만 되면 분주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대청소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치된 집안 곳곳을 샅샅이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 가족에게 매년 12월 31일이란 모두가 나서서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날이다. 빨리 청소를 끝내야 느긋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 달은 나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바쁘던 시기였다. 한 학년을 마치며 그간 진행했던 활동들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고, 다음 학년을 대비해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써야 하는 원고까지 남아 있었다. 밤낮 없이 학교 활동과 창작 활동에 몰입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계속 쌓여갔다. 남들은 다 쉬는 12월 31일에도 의자에 붙어 있을 정도였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새해맞이 음식을 만드는 중이었다. 방문 틈새로 전 부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군침이 돌았지만 마감날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꼼짝없이 노트북 앞에 붙들려 앉아 가족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안해하는 내게 가족들은 위로의 간식으로 고구마 튀김과 오징어 튀김을 그릇에 담아 건네주었다. 열심히 하라는 응원도 덧붙여서 말이다. 가족들의 배려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나는 하던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운이 났다. 늦저녁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원고와 학교 소논문까지 마무리 지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뿌듯함이 일었지만 그 감정을 만끽할 시간조차 없었다. 2023년 1월 1일이 되기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내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매년 1월 첫 달마다 나는 나만의 새해 첫 곡을 정한다. 올해의 책임을 다하고 나서 내년의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해 첫 곡을 들으면 평소와 달리 힘이 났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자신감을 기르고 싶어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들었는데 올해는 다른 노래를 듣고 싶었다. 그리하여 12시 초침이 정각을 가리켰을 때 나는 세븐틴의 마이 마이를 틀었다. 희망차고 예쁜 가사가 좋아 자주 듣던 노래였다. 내가 바라던 곳이야.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잡아. 이 가사를 듣고 나자 날 꽉 붙잡고 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원고 마감과 공부의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12월이었다. 더군다나 그날만큼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작가로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은 바람도 있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날 다정하게 붙들어 주었던 우리 가족이 더욱 감사해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2023년은 어떤 한 해로 자리 잡을까?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12월에 내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18불 간직한 2023년을 미련 없이 보내주고 2024년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 언제나 12월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달이 되면 좋겠다. 이상으로 소녀의 낱말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허무함이 밀려올 때 철쭉.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기로 옮기는 내게 얼마 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뭐 했다고 벌써 겨울이야? 허무하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아쉬워하는 아들에게 나는 그렇지, 엄마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라고 말해주었다. 겨울이 깊어가면 허무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다. 1년간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서면 그동안 무엇을 했나 싶으면서 쓸쓸해진다. 이런 순간을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 허무함이 밀려올 때 기록을 들춰보면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경험치를 쌓으며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나는 매일 아침 글을 쓴다. 2017년 6월 11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미국 소설가이자 시인인 줄리아 카메론이 쓴 아티스트 웨이란 책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책에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분 동안 A4용지 3페이지를 채우는 글쓰기를 모닝페이지라고 명명한다. 모닝페이지에는 규칙이 없다. 주제도 없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빠른 시간 내에 써내려가는 것이 핵심이다. 잠에서 덜 깬 기상 직후는 직관과 통찰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두서없이 써내려간 이야기에서 원하는 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닝페이지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음 깊은 곳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기억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일이 쏟아져 나와 어질어질했다. 기억 속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옮겨 적은 노트가 한 권, 두 권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가벼워졌다. 내 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치 종이 위로 옮겨지는 것 같았고 몇 년 정도 흐르자 미움, 원망, 후회보다 희망과 기대가 점점 많아졌다. 그렇게 매일 새벽에 단상을 기록한 노트가 어느덧 서른 권이 되었다. 처음 글을 쓸 땐 노력이 필요했지만 100일쯤 지나니 관성이 생겨 스스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성과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어때? 마음속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매일 펜을 들었다.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 웨이에서 1년쯤 매일 쓰면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문장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 1년은 써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정말 책이 한 권 나올지도 모르고. 그 마음이었다. 정말로 모닝페이지를 쓴 지 1년쯤 되니 책 한 권이 나왔다. 2018년 5월 31일 첫 책,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이 출간되었다. 아티스트 웨이에선 3년 정도 써서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이 된 인물도 있다고 하더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나 역시 앞뒤 재지 않고 6년 넘게 매일 모닝페이지를 써오는 동안 출간한 책이 5권으로 늘어났다. 어떻게 매일 글을 쓰나요? 많은 사람이 묻는다.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아니다. 굳은 의지만으로는 절대 그러한 끈기를 발휘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오늘부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라는 강한 다짐보다 목표한 것을 모두 채우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을 갖는 것이 더 좋다. 매일 아침에 글을 쓰는 행위는 내 머릿속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과 같다. 여기저기 흩어진 정신을 진단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과 집중해야 할 곳을 나누어 정리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단호하게 청소기로 흡수한다.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도돌이표 같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시야가 열린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가 보인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겨도 편견과 선입견으로 재단하면 새로운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이 열려 있으면 그건 왜 안 되는 거지? 누가 안 된다고 한 거지?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럴까라는 마음으로 가능성을 확장시킬 시도를 한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습관이다. 무엇보다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자신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나 스스로에게만큼은 떳떳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 노력이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잘 펼쳐나가기 위해 하는 일이다.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하냐고? 어제 달리기를 하면서 길가에 핀 흰 진달래와 자주색 철쭉을 만났다. 진달래와 철쭉은 봄에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늦가을에도 꽃을 피운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한 송이의 꽃을 더 피우려 애쓰는 것. 그게 생명이다.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 우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무엇인가 더 해볼 것인가?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사람들은 노력이 큰 명예나 부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수 있으니까.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오래 걸렸지만 결국 사랑하게 됐어.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30년 만에 이사한 동네는 울산 천곡동이다. 집 앞으로 동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에 감긴 산봉우리도 볼 수 있는 동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이 동네를 좋아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남편과 미국에서 4년간 머물고 귀국한 내게는 시골의 고요함이 지루하기만 했다. 내가 적적해 할 때마다 남편은 날 역으로 데려갔다. 출장 가려고 열차를 타는 남편을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그 덕에 동네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을 마중 나간 어느 날 그가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다. 날씨가 좋은데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다 갈까? 맑은 10월 햇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찾은 공원의 입구에는 몇몇 어르신이 돗자리를 펴놓고 장사할 나무를 손질하고 계셨다. 할머니들이 채소를 다듬는 주름진 손이 정겨워 난 반사적으로 고사리를 파는 할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계획에 없던 고사리를 사고 받아든 봉지에선 마트 상품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뭐랄까? 아직 남은 생명의 생기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삶의 한 조각 같기도 한 무언가로 봉지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고사리 봉지를 손에 들고 남편과 같이 수풀 사이를 걸었다. 연못 위로 쏟아지는 영롱한 햇살과 철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열차의 자태에 매혹되어 나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이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을 그림 보듯 감상했다. 그러다 열차의 윤곽이 희미해질 때쯤 남편에게 마음을 전했다. 점점 가라앉고 있던 내 마음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새 동네에서 어느덧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한 지금 꼭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요 속에 따뜻함을 간직한 우리 동네를 더뎠지만 결국 사랑하게 됐다고.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3년 12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4년 1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